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6월 30일 일요일 실패한 선교사 사도행전 12장 12절을 읽어보라. 사도행전은 마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의 배경으로 여겨지는 서기 40년 중반 마가 요한은 젊은 청년이었다. 12절은 그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기록한다. 그녀는 부유한 교회의 후원자로 사도행전 12장을 통해 잘 알려진 기도 모임을 자신의 집에서 연 사람일 것이다. 베드로의 감옥 탈출과 그 이후의 행동, 그리고 헤롯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베드로와 왕 사이에 놀랍고 심지어 우습기까지 한 대조로 가득 차 있다. 이 이야기에서 마가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지만 사도행전은 이 시점에 그를 소개함으로써 이후에 바나바와 사울과의 관계를 준비한다. 사도행전 13장 1에서 5절, 13절을 읽어보라. 마가 요한은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과 관계를 맺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3장은 서기 46년경에 시작된 사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기록한다. 5절이 되어서야 마가의 이름이 겨우 등장하지만 단순한 조력자 또는 수행원이었다는 기록에 불과하다. 더 이상 아무런 기록이 없는 그 청년은 13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만 쓰여 있다. 위험과 도전으로 가득했을 선교 사업이겠지만 그의 생각도 감정도 그리고 떠난 이유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는 독자들의 상상력에 맡길 수밖에 없다. 마가는 두려움과 낙담에 압도되어 주의 사업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려던 목적에서 한동안 흔들렸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사도행적 169라고 엘렌 화잇은 기록했다. 마가는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것이다. 교훈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로 여겨지는 마가는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만 특별한 설명 없이 선교활동의 위험과 고난으로 중도에 포기한 선교사로 묘사된다. 묵상.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일에서 물러나거나 완전히 실패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실패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적용.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오늘의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낙심하여 돌아간 마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그는 좋은 환경 아래서는 성공적으로 일하였으나 흔히 개척자들이 당하는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는 위험한 박해와 반대를 용감한 마음으로 맞아야 할 것을 배워야 하였다. 사도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마가는 더 큰 어려움을 우려하고 겁이 나서 용기를 완전히 잃어 앞으로 나아갈 것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사도행적 169-170. 주님, 저도 마가처럼 지치고 낙심하여 때로는 도망가려 하고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게 하는 마귀의 시험에서 도와주옵소서. 부끄럽고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편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세 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세 가지 요소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8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로 12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데이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 군대의 가장 뛰어난 세 사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군장의 두목과 아호아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과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의 군대와 다윗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존재감은 어느 누구와 비교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감에 대하여 사무엘하 23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22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사민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이 사민은 다윗의 나라를 강하게 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록들을 보면서 다윗 군대, 다윗 나라의 견고함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 세 사람과 교회를 연관시켜 생각해 보니까 서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눈에 띄는 단어는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사무엘 23장 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그들을 가리켜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나라의 용사가 다윗 나라를 강하게 세우는 것처럼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사람들, 즉 신자들도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중 두 번째 눈에 띄는 단어는 싸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9절입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다윗 나라의 용사가 다윗 나라를 강하게 세우기 위해 많은 싸움을 통해 승리한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교회를 강하게 세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처럼 다윗의 용사가 싸움에 익숙한 것처럼, 그래서 싸움을 통해 다윗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교회를 강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에 띄는 표현은 사무엘하 23장 10절 그리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입니다. 다윗 나라의 용사가 다윗 나라를 강하게 세운 배후에는 다윗 나라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승리로 이끄시는 주인공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이처럼 다윗 나라와 교회가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다윗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특별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세 가지 요소를 다윗 나라를 강하게 세웠던 다윗의 최측근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당 800의 능력이 교회를 강하게 세웁니다. 일당 800의 능력이 교회를 강하게 세웁니다. 본문은 8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문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요새 바세벳은 군장의 두목이었고 한때에 800명을 쳐 죽인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대 800으로 싸워서 800명을 죽인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새 바세벳이 두목으로 있는 군대는 두목의 영향을 받아 두목처럼 무적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당 800을 감당하는 요셉 바세벳의 능력이 다윗 나라를 강하게 세운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일당 800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교회가 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교회가 건물로서 높이 솟고 화려하고 멋있게 세워져서 그 지역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차서 교회의 권위와 입김이 세상에 전달되어 교회가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말은 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사망의 세상, 탐욕의 세상, 양극화된 세상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소개하여 생명과 희망의 빛을 높이 들어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또한 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와 교인을 평가하는 것은 교회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부작용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여 교회 혹은 교단의 유익을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하도록 하는 것은 역시 교회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부작용입니다. 교회가 교인의 숫자로 힘을 사용하여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건 역시 교회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부작용입니다. 교회는 교회 본연의 모습과 목적대로 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즉 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일당 800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가져야 할 그 능력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먼저 하나님께로서 나야 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품성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 드디어 거듭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죄의 본성에 따라서 살던 내 자신이 존재의 시작점을 알게 될 때 드디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될 때 드디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전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고 평안과 행복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1당 800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1대 850으로 싸워 승리한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하 800명이 모여 어느 신이 참된 신인지에 대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방법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각 신의 이름을 불러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850명의 이방신의 선지자들이 먼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자 이제 그들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계속되었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저 조용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과는 달리 주문을 외우지도 않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도 않고 다만 조용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웠습니다. 엘리야가 보여준 믿음의 능력은 그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됨으로 생긴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수 있는 우주를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배척하며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담대한 대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 때 생깁니다. 교인들의 능력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 때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한 생명력으로 사망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 생명의 빛을 전달하여 어둠을 몰아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된 믿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처럼 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믿음이 어둠의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참 생명의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거기서 얻는 믿음의 능력이 교회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품성이 높여지므로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강하게 세워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이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총과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이 함께 하셔서 깊은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소 교리에 대한 엘렌 와이스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소 교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엘렌 와이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랄까요, 교리적이고 또 신학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소 교리는 재림교회 신앙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렌 와이스의 삶과 또 가르침과 또 불가분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렌 와이스 성소 진리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고 또 성소 진리가 재림 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또 성소 진리를 통해서 재림 교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대 때 엘렌 와이스는 1830년대 말과 1840년대 초에 있었던 재림 대각성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예언 해석의 역사주의가 지지하는 일일은 곧 1년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와 예언이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어 1844년 가을 곧 지구를 나타내는 성소가 재림 때 불로써 정결하게 될 때 끝을 맺을 것이라는 밀러주의자들의 이해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밀러주의 재림 신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기대하던 날짜에 오시지 않았으므로 1844년 10월 22일에 대실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밀러주의 운동을 하던 대다수가 2300주야가 1844년에 끝났다는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버렸지만은 하이람 에드슨, 또 F. B. 한, 크로지어 등 소수의 재림 신자들은 더 깊은 성찰과 성경 연구를 통해서 1844년의 성취 연대는 옳았지만 정결케 대할 성소가 그들이 이해한 것과 달리 지상이 아니라 하늘 성소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성소 봉사의 표상에 기초된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원 후 31년에 승천하신 직후에 하늘 성소의 첫 책간에서 봉사해 오셨고 원형적 대속죄일에 관한 2300주야 예언의 끝 곧 1844년 10월 22일에 하늘 성소의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844년 12월에 엘렌 하모는 앞서 하나님께서 2300주야 예언에 관한 밤중 소리 기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빛을 비춰주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첫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845년 2월에 또 하나의 계시를 통해서 2300주야의 끝에 아버지와 아들이 대제사장 봉사를 하기 위해 하늘 성소의 둘째 간 곳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초기 문집 54쪽에서 56쪽입니다. 1847년 4월 21일 갓 결혼한 엘렌 화이트는 이미 1년 남짓 전에 크로지어의 전반적인 견해가 옳았다는 것을 이상을 통해 보았다고 썼습니다. 1844년 대실망 후에 40년이 지난 1884년에 엘렌 화이트는 성소의 주제가 어떻게 1844년의 대실망의 신비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줌으로써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서로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는지를 밝히 보여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시대쟁투 423쪽입니다. 그 후 20년이 더 지나서 1904년에 엘렌 화이트는 1844년 이후 이어지는 몇 년 동안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여러 차례의 열렬한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소 진리가 더욱더 담금질되어 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에 대해서 회고하였습니다. 사실 그러는 동안 성경 연구 그룹이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을 때 그녀가 연구되고 있던 성경 구절에 대해 계시로서 빛을 받지 않았더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녀의 마음은 아마 다쳤을 것입니다. 1847년 4월 3일 엘렌 화이트는 그녀 자신이 하늘 성전을 방문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보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계시 중에서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여신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넷째 계명이 나머지 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면서 그 주변이 후광으로 둘러싸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안식일 계명이 여전히 유효하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연합시킬 뿐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는 지향점이 될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제7일 안식일은 성소 기별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성소 기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1858년에 엘렌 화이트는 초기 계시에서 성소에 관해 본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했습니다. 성소 교리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윤곽이 1870년대와 또 1884년대에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 후기의 여러 저술들에서 이 교리에 대한 그녀의 더 성숙된 이해를 발표하면서 충분하게 발전되었는데요. 특히 대쟁투 총서 가운데 각 시대의 대쟁투와 부조와 선자에 들어있는 정리된 몇 장에 집중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엘렌 와이스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천사 기별에 예언된 대로 온 세상으로 퍼진 재림 대각성 운동의 역사를 추적했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제7월 운동에 나타난 밀러주의 재림 신앙 경험에 초점을 맞추면서 밤중서리와 1844년에 10월 22일에 대실망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의 중심장인 23장 성소란 무엇인가라는 장에서 화이트는 대실망 후에 다니엘 8장 14절에 대한 재림신자들의 연구를 요약하면서 2300조의 예언과 관련된 시간적인 계산은 확실하지만 본문에 언급된 성소가 지구나 이스라엘의 지상성소가 아니라 하늘성소인 것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재림교회 선구자들에 의해 발견된 하늘성소의 실제성을 지지하는 성경적 증거가 연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40절, 다니엘 7장 10절, 스가랴 6장 12절, 히브리서 8장 1절, 5절, 9장 23절, 24절, 계시록 4장 5절, 11장 19절 등등입니다. 그래서 지상성소가 하늘성소의 모형으로 건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서 지상성소의 기본적인 윤곽과 그 봉사가 하늘성소의 실제와 그곳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를 표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지상성소와 관련된 모형과 그림자의 체계는 끝났고 새 언약에 속하는 하늘성소에서 수행되는 그리스도의 봉사의 원형적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지상성소에서 수행된 독한 봉사를 개괄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연중성소에서 이루어진 매일의 봉사에서는 회개한 죄인의 고백된 죄가 상징적으로 제물의 피를 통해서 또는 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성소로 옮겨졌고 대속죄일에 있었던 연례봉사에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성소를 정결케 한 다음 성소에서 나와 그 죄들을 아사셀을 위한 염소 위에 두어 광야로 짊어지고 가게 함으로써 온 진영과 성소를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구약의 모형적 봉사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실제로 하늘 성소에서 일어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 직후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중보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회개하는 죄인의 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놓여 하늘 성소로 옮겨진다고 말했습니다. 1844년에 시작된 원형적 대속죄일에 그리스도는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는 속죄의 최종적 봉사 국면, 다시 말하면 누가 십자가의 속죄의 은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 심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최종적 봉사 국면에 착수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죄들은 모든 죄의 창시자이며 사주자인 사탄에게 놓일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온 우주는 죄와 죄인의 존재로부터 정결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이어지는 장들에서 엘렌 화이트는 마지막 시대에 있는 성소 정결 및 조사 심판과 관련된 다수의 본문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장들에서 그녀는 원형적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통회하고 영혼을 괴롭게 하는 개인적인 사업을 강조하지만 심판에서 보증과 간압됨의 유일한 기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그리스도의 입혀주신 칭의임을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 484쪽, 485쪽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의 뒷부분의 장들도 성소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컨대 하늘 성소 배경에서 본 악의 기원 29장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그의 중보 사역을 마칠 때 있을 은혜의 시기의 끝 39장 대속죄의 끝에 있었던 아사셀 염소와 관련된 의식을 성취시키는 천년기 말의 사탄의 영원한 추방 41장 사탄과 죄인들이 파멸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마침내 사람들과 함께할 때 있을 재랭투의 종막 42장 등이 성소와 관련된 장들입니다. 부조화 선자라는 장은 성소신학의 범위를 더 확장하여 타락 후 에덴에서 제정된 제사 제도를 기술하고 또 유월절 표상 그리고 기타 연례 절기를 논하고 성소의 구역과 기구, 제사장 직분, 매일의 봉사와 연례 봉사의 표상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엘렌 와이스의 방대한 저작은 성소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들로 가득 차 있으며 또한 성소에 관한 전체 기별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 있고 교회 전체와 신자 개인을 위한 실제적 그리고 영적인 적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1900년대 초에 재림교회 내부에서 성소 교리에 대한 교회 위에 도전한 자들을 반박하면서 엘렌 와이스는 하늘의 성소가 실지함을 재차 확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엘렌 와이스는 또한 성소 연구를 통해 아직도 발견돼야 할 풍부한 통찰이 있음도 지적했습니다. 실물교훈 132쪽에서 133쪽입니다. 유대인의 제사제도의 의의는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다. 넓고 심오한 진리가 그 예식과 표상 속에 암시되어 있다. 복음은 그 오묘를 푸는 열쇠이다. 우리는 구속의 경륜을 알므로써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놀라운 주제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상으로 깨닫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한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지술 수 있는 보다 위대한 지식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기 위해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진리를 천사들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엘렌 와이스는 재림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성소 교리가 성경의 그 바탕을 두고 있고 재림교회 신앙의 기초에 놓여있으며 그것을 더 깊이 넓게 연구함으로써 얻을 결실의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렌 와이스의 성소 기별은 성경의 주의 핵심 교리와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고 재림교회의 또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와도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